요한계시록 22번 메시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어린 양의 일곱 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 5장에 근거하여 그리스도, 곧 도살당하신 어린 양이 자격이 있으심을 알고 있으며 많은 그리스도인 찬송들이 그분의 자격이 있으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자격이 있으심에 관한 대부분의 찬송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구속으로 인해 자격 있게 되셨음을 찬양합니다. 구속을 능가하는 주님의 자격 있으심에 관한 찬송을 찾아보기란 무척 어렵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사오셨기 때문에 어린 양이 자격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계시록 5장에 따르면 어린 양의 자격 있으심은 주로 그분의 구속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대적을 무찌르셨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인들을 여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땅으로 가져오신 분으로서 그분은 유다 지파에 승리하며 이기는 사자이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여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셨고 지위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5장에 있는 중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일곱 눈과 일곱 등과 일곱 영. 계시록 5장에 있는 또 하나의 중점은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일곱 영인 일곱 눈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곱 눈은 또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불타고 있는 일곱 등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장들에는 일곱 능과 일곱 등과 일곱 영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성경 가운데서 일곱 영을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일곱 영은 그리스도의 일곱 눈이며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이라는 것을 봅니다. 일곱 등을 처음 언급한 곳은 출애굽기 25장으로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등대 위에 있는 일곱 개의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출애굽기 25장만 있다면 우리는 등대와 그 일곱 등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이해에 따르자면 일곱 등이란 빛의 강도를 더 밝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단순하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비록 이것이 올바르고 논리적이라 할지라도 일곱 등의 의미는 이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왜 그 등대는 여섯 개나 여덟 개의 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에서 우리는 일곱 등에 관한 더 심층적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스가랴 3장과 4장에서 일곱 등이 일곱 눈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비록 스가랴 4장 10절이 주님의 일곱 눈에 대해 말하지만 눈과 등과 영의 연결이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더 전진하여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을 볼 수 있는 곳인 계시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로부터 스가랴서를 거쳐 계시록에 이르는 진행 과정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일곱 등이 있고 스가랴서에는 일곱 눈이 있으며 계시록에는 일곱 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일곱 등이 언급되었지만 눈이나 영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습니다. 스가랴서에는 일곱 등과 일곱 눈이 영에 대한 어렴풋한 언급과 더불어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에는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이 있습니다. 메시지 8에서 지적했듯이 등대는 삼일 하나님을 표시하는 상징입니다. 금은 아버지의 신성한 본체를 상징하고 금의 최연인 받침대는 아버지의 최연이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일곱 등은 아버지의 최연이신 분인 그리스도의 편인인 그 영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체이신 아버지와 최연이신 아들과 그 표현인 그 영들을 갖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체와 최연과 표현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일곱 등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스가랴서로 더 나가야 하고 결국에는 계시록에 이르러야 하며 그때 비로소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성한 계시의 회복으로서 이것은 절대로 새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 출애굽기 25장에 있는 등들은 성막의 건축을 위한 것이며 특히 장막 안에서의 움직임을 위한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빛은 움직임을 위한 것이요, 움직임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등은 성막, 즉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를 위한 것입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에 있는 일곱 등은 하나님의 건축의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전의 재건축에 있어서의 원칙은 성막을 건축했을 때와 동일합니다. 계시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이 책을 근시안적인 눈으로 접근한다면 어린 양의 일곱 눈인 동시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등인 일곱 명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폭넓은 안목이 있다면 우리는 일곱 명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은 일곱 지방교회들을 출발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끝마쳐집니다. 비록 이 책이 하나님의 심판을 담고 있긴 해도 이 심판이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심판은 심판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새 예루살렘은 이 심판으로부터 나옵니다. 이와 같이 일곱 등과 일곱 눈과 일곱 영은 모두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성한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목표가 실현되는 것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일곱 눈. 스가랴 3장 9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일곱 눈이 주님의 일곱 눈일 뿐 아니라 돌의 일곱 눈이기도 함을 제시합니다. 이 돌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을 위해 하루 만에 조각하여 새겨졌습니다. 돌을 조각하여 새김은 우리 구속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돌이 하나님의 의에 따라 처리받은 것이었습니다. 구속하는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그 위에 일곱 눈이 있는 돌이시기도 합니다. 이 일곱 눈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일곱 등입니다. 우리가 계시록에 올 때 일곱 등이 구속주의 일곱 눈이라는 것과 구속주의 일곱 눈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것을 매우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 의하면 주 예수님은 불꽃 같은 일곱 눈을 가지셨습니다. 비록 이 눈들이 살피고 심판하고 정죄하고 비추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분의 본질, 곧 그분의 신성한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주님의 신성한 요소가 우리 존재 안으로 역사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의 일곱 눈의 주입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에 의해서 살펴지고 정화되고 순화되고 정련되고 심판되어질 때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한 것을 얻습니다. 비단 우리 존재의 어떤 요소들이 순화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어떤 요소들이 우리 속으로 옮겨 부어집니다. 천연적인 것들은 재해지고 신성한 것들이 옮겨 부어집니다.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함께 건축하시어 하나님의 건축을 이뤄 나가십니다. 계시록은 주로 살피거나 심판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오 이 책의 궁극적인 결말인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고 건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곱 눈을 통해 옮겨 부어진 결과로서 새 예루살렘이 건축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곱 눈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심으로써 그들을 비추고 살피고 심판하고 순화시키고 정련시키며 궁극적으로는 그분 자신의 모든 어떠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입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분의 본질을 주입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과 같게 만드시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천연적인 데서 그분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렇게 된 다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기 위한 변화된 재료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일곱 영인 일곱 눈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눈임. 이 일곱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 영들은 성령이심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교리에 따르면 그 영과 그리스도는 별개의 두 개체이지만 체험에 따르면 그분들은 하나입니다. 마치 어떤 사람과 그의 눈이 하나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영도 하나이십니다. 누가 당신을 쳐다볼 때 그는 그의 눈으로 당신을 보는 것이며 그의 눈이 당신을 쳐다볼 때 그가 당신을 쳐다보는 것입니다. 눈이 그 사람 자신과 따로 분리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그 영은 그리스도의 눈이십니다. 이것에 관해 따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적인 교리를 붙잡고 있는지는 몰라도 체험은 결여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들의 모든 교리를 체험으로 옮긴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 영을 따로 떼어놓는 것이 틀렸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삼일 하나님은 교리적인 방법으로 체험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분을 정의하거나 설명하려고 시도해보겠지만 삼일 하나님을 체험할 때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의 체현이라는 것과 그 영이 아들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아들 안에서 체현되시며 아들은 그 영으로 실체화되고 표현되며 체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삼일 하나님을 체험함. 삼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갖기 위해서는 삼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으로 분배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계시록에 충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 통제하는 관점은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만일 당신이 아직 하나님의 건축을 보지 못했다면 당신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전 성경은 하나님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고 하나님의 건축은 우리 안으로 분배되시는 삼일 하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계시록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런 관점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이 책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또 이 책이 주로 심판의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책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그분의 심판. 하나님의 건축을 성취하는 데는 그분의 심판이 요구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불태우고 비추고 살피고 순수하게 만들고 정련하기 위한 불타오르는 일곱 눈을 가지신 그리스도에 의해 수행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불타오르는 눈들이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주입하심으로써 신진대사적으로 우리를 그분의 어떠하심으로 변화시킵니다. 새 예루살렘의 온 성이 하나님과 같은 본질과 모습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4장에서 보좌에 앉아계신 하나님의 모습은 벽옥으로 되어 있으며 21장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 특히 그 벽의 모습 역시 벽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그 성은 본질과 모습이 동일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으로 역사되게 함으로써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옮겨 부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속으로 역사됩니다. 일곱 눈, 곧 일곱 영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계시록은 한 영의 책이 아니라 일곱 영, 곧 그리스도의 일곱 눈의 책인데 그로서 구속하시고 이기시며 건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모든 지체들 속으로 옮겨 부으십니다.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옮겨 부으시는 동안 그분은 우리를 살피고 비추고 심판하고 순수하게 만들며 정련하십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이런 이상을 보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성경 안에 통제하는 이상. 성경은 개선될 수 없지만 성경 안의 진리는 점진적이며 성경 안에 있는 신성한 진리의 회복은 더 한층 점진적입니다. 400년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진리가 약간 회복되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의 회복은 겨우 20여 년 전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풍성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바뀐다거나 우리가 성경을 변혁시킨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렇게 할 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그분의 진리의 회복 안에서 움직여 나아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있는 진리들을 회복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처음 반대를 당했던 때는 1958년인데 바로 그 해에 나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건축에 관한 말씀을 전할 부담을 받았었습니다. 그것이 모든 반대와 비난들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건축만을 주의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함은 그분이 회복을 옹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무가치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자신의 건축을 위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성경이 이를 위해 있습니다. 맨 처음, 즉 창세기에서 우리는 금과 베들리엄과 보석들을 산출하며 흘러가는 강과 생명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친 계시록에서 우리는 이런 귀한 재료들, 즉 금과 진주와 보석들로 건축된 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선택된 사람들 안에 생명으로 분배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거처를 확보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만일 우리가 어떤 다른 관점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근시한 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성결이나 영성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건축을 찾고 계십니다. 1958년에 나는 우리의 영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건축, 즉 교회 생활에 의해 시험되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성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대적자들은 문맥 중에서 이 문장을 끄집어내어 나를 정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라, 이 형제는 하나님께서 영성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이단적인 것이 아닌가? 만일 이 문장을 그 문맥 안에 두고 본다면 전혀 이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을 주의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분의 교회로 건축되었는가를 주의하실 뿐입니다. 개인주의적인 영성은 암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개인주의적인 지체는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암세포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영적이거나 거룩하다고 말할지 모르나 당신의 영성과 거룩함은 반드시 교회 생활에 의해 시험되어져야 합니다. 아마 당신의 거룩함은 개인주의적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일 그러하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거룩함은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무리의 개인주의적인 영적 인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건축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한 무더기의 전시용 보석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개인들을 필요로 하시지만 그분은 건축을 위한 재료들로서 그들을 원하십니다. 모든 개별적인 돌들은 반드시 건축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엄중한 사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건축 안으로 건축되어졌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기도하지만 나는 교회를 주의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자입니까? 당신은 교회에 관해 너무 많이 말하는 것은 좋지 않다, 홀로 주님과 더불어 있거나 성경을 읽는 편이 더 낫다 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그것을 누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당신만큼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비춤을 받고 살펴지고 순수하게 되고 정련되어야 하며 그런 뒤에는 당신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보석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입되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땅 위에 그분의 거처를 건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땅 위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막에 대해서 잘못되었을 때마다 그들은 전쟁에서 패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막에 대해 올바를 때에는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좋은 땅으로 들어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의 삶의 중심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들이 성전에 대해 올바를 때는 하나님께 올바랐고 성전에 대해 잘못되었을 때는 하나님께 잘못되었었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간략한 개요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에서 무엇을 갖습니까? 오늘날에는 교회가 있고 장래에는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온 성경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하나님의 건축입니다. 강화된 주입의 필요성. 이 시대의 어둠과 타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비추시기 위해 실배의 강화된 영으로 자신을 행사하지 않으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일곱 영의 살피심과 비추심이 필요합니다. 아마 당신은 여러 해 동안 교리들에 집착해왔는지 모릅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타락된 회복의 교회는 수많은 교리를 갖고 있었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분은 그들이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했으므로 그분의 입에서 토해 내치기에 알맞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은 오늘날 그분의 건축에 관한 빛이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밝다는 것입니다. 빛이 우리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가지 부차적인 일들에 있어서 개별적인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주요한 일들에 있어서 이기는 자가 되는 문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계시록에서 이긴다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긴다는 것은 타락한 기독교를 이긴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서 소위 말하는 교회의 타락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만 합니다. 계시록을 거듭거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책의 통제하는 관점이 하나님의 건축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우리 앞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건축을 위해 있습니다. 1장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는 건축을 위한 것이요. 2장과 3장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 보낸 일곱 서신도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이요.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승천 후의 하늘의 광경과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이상도 역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일곱 등인 일곱 눈을 가지신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우리를 개인주의적으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둠 밤에 있으므로 우리를 비추고 살피고 정화시키고 정련하기 위해 빛을 발하는 일곱 등이신 7배의 강화된 영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강화된 주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을 위한 변화된 돌들이 되도록 그분 자신의 모든 것으로 주입되는 것이 필요합니다.